오늘 제목은 인생을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걸 더 좁게 표현을 한다면 나를 아시는 하나님. 그럼 나에 대한 내가 자세가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를 이 말씀 속에서 살펴보시면 참 좋습니다. 이 시는 다윗이 지었지요. 예, 다윗이었는데 이 내용상으로 봤을 때 주석하신 분들은 다윗의 그 인생의 말기에 이 시를 지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을 나도 돌아보면서 이 시를 읽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이지요. 1절부터 6절에 보면은 전지하신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호와예요.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주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예, 이것을 놓치지 마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이미 나를 살펴보셔버린 거예요. 예.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그랬습니다. 나의 모든 걸 이미 살펴보셨다는 거예요. 다 살펴보신 거예요.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나를 다 아는데 여기서 나의 생각을 밝히 알고 또 3절에 보면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오니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밝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라. 우리는 때로는 의미 없는 말도 하고 의미 없는 노래도 하고 의미 없는 내가 생각지도 않은 것도 행동하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속에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게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나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나의 자세는 어떠한 자세가 되어야 되느냐. 23절의 자세죠. 하나님이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내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이런 자세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 내용은 우리에게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도록 하시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냥 산 것이 아니고 이론적인 신앙이 아니고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살았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관념이 아니고 생활이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는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이세요. 5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고 내게 안수하신다. 나를 책임져 주신 하나님과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지식이 내게 너무 높아서 기이하기 때문에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한다 못하지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너무나도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 있으면 즉시 엎드려야 될 것을 말씀하죠. 회개해야 될 것을. 그리고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까지가 다 아시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에 계획을 세울 때에 바른 동기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동기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는 비교의식 속에서 교만하게 되고 비교의식 속에서 자기를 멸시할 수밖에 없고 갑질을 할 수 있기도 하고 또한 비굴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서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전후를 두르시고 나에게 안수해 축복하신 이 하나님은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과 모든 내 혀의 말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 때문에 삼가 조심하는 것이죠. 여기서 경외감이 나온 거죠. 예. 오늘 아침에 나오는 여러분의 자세도 보셨고 나의 자세도 보셨고 나의 생각도 보셨습니다. 두 번째는 7절부터 12절의 이 말씀은 편지하신 하나님, 어디서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러기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면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어디에 간다 할지라도 거기 계신 하나님입니다. 예. 내가 주님 앞에서는 피할 길이 없는 것이. 그러게 여기에서 말씀 하늘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스월 저 지옥, 저 무덤 속 지옥의 자리를 내가 편다 할지라도 거기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과 지옥의 모든 통치자입니다. 예. 지옥의 형벌도 주님이 관리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천국도 주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고. 예. 오늘도 전 우주 만물 가운데의 교회를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관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저 이스라엘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목포 땅도 관리하신대.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앞뒤를 두르시고 안수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인다. 오른손은 의의 손이요. 오른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나를 옳게 바르게 주님이 원하는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 우리가 볼 때에 내 자신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고 있는 자세인지 아닌지를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에서든지 주님은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 중에서도 복을 받고 성 밖에서도 복을 받는 우리는 복덩어리입니다. 예, 그렇게 우리가 중요하죠. 그런데 이 타락된 본성이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도 나를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가려고 한 거예요. 그게 타락된 본성과 옛날부터 잘못된 그러한 생활 속에서 오는 생활 습관이 나를 이끌어 가려고 한 거예요. 그러기에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누구와 만나고 있는가를 확인을 하셔야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위로와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군 뭐냐. 거기서도 주님이 나의 손을 인도해 주시고 내 오른손으로 붙잡고 인도해 주신다. 한마디로 뭐예요? 주님 앞에 서는 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도 장소적으로도 모든 것을 다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신다. 자, 위로가 되지 않아요? 예.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이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밤인데 누가 이것을 알아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낮을 지으시고 밤을 주관하였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잘 들여다보면 모든 것이 보인 거예요. 아하, 낮과 밤을 구별시켜 놨는데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과 별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거기만 그것만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놓은 하나님의 나라 생육하고 본성하게 축복하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인간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본성하여 땅에 총만 나라는 거예요. 너희들끼리 모여서 살지 말고 흩어져서 있는 곳에서 뭐예요? 정복하고 다스려라. 문화명령 나에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발전해 나가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잘 지키며 겸손하게 섬기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왕권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12절은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이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무도 모르게 해라이. 이거는 아무도 모르게 해라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이 말까지도 들으시는 주님이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뭘 볼 수가 있느냐 하면 정말 당당하게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이해해 주지 않고 오해하고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를 잘 알아야 되는데 이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할 수도 있죠. 그러나 반드시 나의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가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섬김이 바르게 섬김인가 아닌가는 말씀의 선 안에서의 모든 것이어야지 내 마음대로가 아닌 거예요. 왜요? 나는 타락된 본성이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나는 내 가까운 사람만 어울리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나의 좋은 대로 생각하려고 하는, 나의 이로운 대로 하려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게 우리를 훈련을 시키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떤 말,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냥 교회 다닌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바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고 하나님의 그 인도를 받으려고 할 때 성령이 무르지 않은 거예요. 성령이며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내가 살 수 있는 거,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왜 이렇게 나를 잘 알고 계시고 이렇게 어디에선지 계실까? 이 전지하시고 편지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기 포커스는 어디다 맡았냐? 나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예. 근데 나를 지으셨는데 이 말씀 읽다 보면은 16절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그랬습니다. 이 말은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지어지기 전에 그러면 내 아버지의 정자를 통해서 내 어머니의 난자와 만나서 내가 형질이 시작되기도 전에 그 말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가 어디에서 이해가 되냐면, 아하, 에베소 1장 4절은 창세 전에 나를 선택하였다는 것이 다윗은 이미 알고 있구나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동일하게 흐르는 것입니다. 구약을 따로 떼어놓을 수 없고 신약을 따로 떼어놓지 마시고요. 동일하게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을 그어주신 것이 곧 뭐냐면은 마지막 세례요한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끝나고 복음으로 바톤터치가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율법 아래에서 매여 사는 자가 아니고 율법의 진노에서 해방을 받아버린 자유의 우리의 성도들인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서 성령님이 외부에서 역사하시고 내부에서 주관하시지만은 지금 신약의 성도들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이끌어 가요. 그러니까 진짜 바르게 믿는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은 이런 말씀이 내 속에 이렇게 다가온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 16절로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우리가 모든 건물을 지으려면 설계를 하지 않아요. 디자인하지 않아요. 그러듯이 나를 지으시기 전에 나를 디자인했다는 거예요. 나의 뭐 육체는 말할 것도 없이 내 삶 전체를 디자인했다는 거예요. 이건 기가 막혀보는 거리고 믿음이 있는 만큼 이 말씀이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디자인할 때 디자인하는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 악을 만드시질 않아요. 그 디자인할 때 거기에 나를 무엇을 만들겠어요? 내 속에 다른 사람과 또 다른 은사를 주시는 디자인하지 않아요. 똑같은 집을 지어도 가서 보면 똑같은 평수 같아도 어떻게 배치했는가에 따라서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각자 각자가 다른 은사를 다 주시는 거예요. 뭐 달라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또한 그 은사를 가진 자는 이것을 개발해내므로 즐거움과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자랑이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 나를 디자인하신 하나님, 내가 가는 길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내가 진짜 바른 길을 지금 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설계하신 디자인하는 대로 나는 그 길을 가고 있는가?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내 양식은 너희와 다르다. 내 양식은 보내진 자의 뜻을 이루며 온전히 이루는 그것이다. 그러면 오직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예수님의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치는 길이 주님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 다음에는 죽인 것 같지만 하나님을 살리시고 멸시와 천대와 자기 자신은 승리한 것 같지만은 그 죽인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부활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승리의 주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죄에 대해서 승리하셨고 마귀에 대해서 승리하여 세상 권세에 대해서 승리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아버지께서 승천시켜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두십니다. 오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주님, 여호와 하나님 주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셔서 해야 될 일이 십자가를 져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으면 보좌에 앉지를 못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나를 구원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나의 달려갈 길을 가장 선한 길로 가도록 디자인해 놓았는데 혹이나 내 생각, 내 의지, 내 행동이 하나님이 나를 설계하는 대로 가지 않고 있는가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저 방림동의 사건 보십시오. 집을 흘러내리다가 완전히 무너내려가지고 그 디자인하는 것이 설계만이 아니라 파괴하는 것도 디자인하는 거예요. 어떤 순서에서 어떻게 해야 하겠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던 것은 설계도 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우리에게 뭘 보냐. 아하, 주님이 설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했는데 그 영광을 위한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는 삶을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게 하셨을까? 가정에서 자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교회고 가정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교회에서 자라는 거예요. 교회가 주님의 몸이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는 것은 성도답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교회를 향하신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달려갈 줄 알아야 된다. 그러려면은 결국은 어떻게 돼야 될 것이냐. 이제 13절 이하의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시면 되고요. 내 영혼이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모릅니다. 육으로는 모릅니다. 14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신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 영이 깨어있지 않으면 육의 것밖에 모릅니다. 못 봅니다. 그런데 내 영이 깨어있으면 이 모든 것들을 보게 되죠. 전지하신 하나님을, 편지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영이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영이 강해져야 됩니다. 어느 때 강해집니까? 시편 138편 3절에 보면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면 내 영을 강하게 하시고 나를 세워주신 내 영이 열리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과 영적인 이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은 어떻게 살았을까? 19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는 정결하기 때문에, 성결하기 때문에 주의 눈은 악을 참아보지 못하고 그 폐역을 참지 못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우리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러니까 다윗이 쭉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이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세운 왕과 같이 자신이 범한 그 죄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을 겪으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것입니다.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걸 바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선 거이지요. 그런데 자꾸만 이스라엘 나라를 넘나보는 멸망을 시키려고 죽이려고 하는 외부의 세력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 나라를 무너지게 하는 악한 일을 도모하는 자들이 있었잖아요. 우리는 그걸 너무 잘 압니다. 사무엘 상 하에서 보면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기에 하나님이요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절대로 살리지를 않는 거예요. 마지막 죽이는 거예요. 지옥 형벌에 집어넣는 것이 가장 죽이는 것입니다. 사람이 끊어져 버리면 괜찮아요. 목숨을 살려가지고 불덩어리 속에 집어넣어버리고. 그런데 거기는 뭐예요? 지렁이도 죽지 않냐고, 뱀도 죽지 않냐고, 구더기도 죽지 않고, 그걸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예.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이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20절에서 보면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인을 누구라고 그러냐? 주의 원수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이것은 내면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스라엘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주의 이름으로 뭔 일을 도모하겠습니까? 압살롬도 아들이지만 왕이 되려고 도모하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고 하지 그 외에 다른 것이 있겠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귀한 성도님들이요. 이게 어디에서 하는 일입니까? 지금 우리와 상관이 없는 일입니까? 우리와 상관이 있고 우리와 똑같은 일이잖아요. 세상 속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것처럼 세상 속에서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교회 바깥에서 이 악한 자들이 교회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를 못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아무리 아니라고 하지만은 어떻게 눈 가리고 아웅할 수가 있겠습니까? 백화점 같은 데 가보거나 다른 데 모임에 가보면 바글바글하고 버스 안에도 바글바글하고 그리고 뭐예요? 서울에 보면은 전체 안에도 바글바글한데 왜 교회에서는 전부 다 방역을 하고 다 하고 또 1m에 떨어져가지고 하고 예배드리고 마스크 쓰고 예배하고 있는데 몇만 명, 몇십만 명 모인 그 교회도 99명만 모여야 돼. 오늘의 교회 목사님, 그러냐. 이런 법이 어디가 있냐. 어디서 100명 이하 99명이라는 법이 어디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기가 막혀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방역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해야 되지만은 잘못된 악한 행동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하는 일들을 잘못 볼 수가 있고 바깥에서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버러지 보듯이 볼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내는 이게 악한 자들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20절에는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그 다음에 주의 원수들이 그랬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한다. 내가 하는 일이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하는 일이다 하면서 그 하는 일이 바르지 못할 때 나를 바로 보지 못하고 교회를 바로 보지 못하고 주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바로 못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설계하는 대로 가지 못하면서 한마디로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맹세하는 게 헛된 맹세가 아니고 뭐이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 일반 사람들이 볼 때나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이렇게 하신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보기 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이 주님의 몸인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이 이것을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몸에 가시만 하나 찔러도 아픈데 그 잘못된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해보자 하고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뭉쳐 산다 할지라도 밤을 낮과같이 보신 하나님, 우리의 심중을 살피고 멀리서도 다 아시는, 안고 일어서만 하시는 주님이 그걸 모르시겠냐 그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들을 미워하기 때문에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다윗은 나도 미워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적당히 살지 맙시다. 술에다 술 탄 듯 물에다 물 탄 듯 흘러가는 대로 살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설계해 주시는 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1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한마디로 이것은 세 번씩이라 나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를 정말 미워합니다. 이것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참 무섭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들에 대해서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이 시편 속에서 굉장히 기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요, 다윗은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사랑합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이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함이 교회의 사랑, 가정 사랑, 그리고 우리 성도들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아름답게 디자인해 주셨지요. 그러면서 23절, 24절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펴달라는 거이죠.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그 말은 뭐예요? 어찌하든지 주님 앞에 서려고 하는 노력이잖아요. 예, 마음과 뜻이 주님께 맞추려고.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그 말은 뭐예요? 빨리 깨달아갈 수 있게 해주시어서 나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마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인데 디자인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내가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라를 대적하려고 하는 악인들, 악한 자들을 우리의 자신도 막아줘야 되고 떠나도록 해야 되고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주여 내 마음과 뜻을 살펴주십시오. 악한 것이 있나 봐주십시오. 주님 저를 영원히 인도해 주십시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가기를 원하는 나이 먹어서 인생의 말기에 쓰는 이 시편이 내 나이 먹은 대로 다시 한번 내 과거를 돌아보면서 나머지 앞에 인생 앞에서 하나님 저를 살펴주십시오 라고 오늘 기도하시면서 정말 내가 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오늘 아침에 과감하게 버려버리면 마음에 평강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